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앙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반드시 세상과 죄악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본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도록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당부의 명령과 복음으로 회개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에 변개시킬 수 없는 귀중성과 그것을 자신만 누리는 독선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은혜 받은 우리 각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대단히 치밀한 전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보험회사에서 교육받는 거라든가 또는 다단계 회사에서 교육하는 거라든가 어떤 세일 파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아마 받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 어떤 하는 일이나 파는 상품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질 정도로 강한 확신들을 줍니다. 잠시 사용할 상품에 대한 확신도 그렇게 무섭다면 영원히 가치가 있는 생명의 복음에는 더욱 확신과 충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갖습니다. 진리에 선 사람이라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삶 속에 표현되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져야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한 감격과 그것을 내 자신 혼자 누리고 이 세상을 뜨겠다고 하는 그런 독선을 버리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세상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에 고민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적어도 계명입니다. 바울 사도만이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계명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니까 이건 왜 해야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이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를 달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영원한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는 명령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기관인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두고 주는 당부라는데 무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오늘 내용과 더불어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 읽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근사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듣지 못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의무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면 구원의 주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경험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용한 처녀라도 이성의 눈을 뜨고 남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다소곳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은 감출 수 없고 죄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고 나면 결코 자랑하지 않고 배겨날 강심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바울사도는 타죄에 대한 감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감격, 신앙에 대한 기쁨, 이것은 바로 사죄 받았다고 하는 감격입니다.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의 첫째적인 기쁨이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방법이랍니다. 하나님께서만 복음으로서만 주실 수 있는 감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라지는 감격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질 수 있는 감격이고 이것은 감소되는 기쁨이 아니라 점점 상승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체험해야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호소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라사인의 지방 무덤 사이에 거처하던 군대 귀신이 들려서 광기를 부리던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자신이 귀신이 나갔고 정상인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습니다. 원한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간청했어요.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너에게 일어난 일을 너의 친속들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그 사람에게 더 기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가 뭡니까? 히랍으로 데카하면 열이라는 수고요. 폴리스하면 도시입니다. 열도시를 다니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결국 자기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이것이 그 부근의 사람들에게 많은 호소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완악하고 사악한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방에서 숨어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비로소 변화받은 후에 그들을 예전처럼 위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물량 공세에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투쟁하면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주님의 위로를 최고의 격려로 삼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결코 힘겨운 계명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가 없다면 복음의 증거는 어렵고 힘겹기만 합니다. 복음 증거는 자신의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더 이상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을 이끄는 분명히 매력과 그 힘은 있어요. 그들의 증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조돼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앞뒤에 더 중요한 부분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당연지사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구원하십시오. 이 뒷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후에 복음을 증거하실 것을 가장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얘기는 뭐냐?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참으로 이 시대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탕발림의 달콤한 듣기 좋은 것들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순종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죄사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하여 유쾌한 인생이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 사도의 선포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하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바울사도께서 이 사실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연이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늘의 욕구를 갖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났다고 하면서 땅의 지체가 주동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격려는 죄악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불신의 사람들도 가능하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해오는 소발에게 욥이 이런 답변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손은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욥기서 21장 7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변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든 게 다 잘 되는 사람도 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아삽은 나중에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광과 부귀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보다도 이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소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형통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물론 제가 가난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전하고 듣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요한 3서 2절 말씀도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삶이 순탄하게 풀려가고 육신의 건강함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뒤에 부분만 많이 강조를 한다고. 영혼이 잘 됨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자주 말하지만 보이는 현상들이 형통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히브리서 10장 말미에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아, 참 좋다. 그거야말로 정말 삶의 이야기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이 범람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욱 기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진리의 증거에 대한 긴박성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때가 이르리니 하는 말은 진리를 거절하고 좋아하지 않는 때는 언제나 어두움 속에서 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리의 복음이 아닌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기만 한 말들은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를 것이라는 경계와 함께 말씀을 전해야 할 당위성을 더욱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첫째 된 특성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거절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른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휘기아이노 그런 말이에요. 건강을 가진 또는 타락하지 않은 교리에 진실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입니다. 지식, 교리, 학문, 가르침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지식, 교리의 진실한 가르침, 바른 지식, 바른 교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말세가 될수록 외면할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건전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앙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지적하는 대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쩌면 요즘 세상에 다 일어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여기 거론하는 바울사도의 경계가 말이죠. 이 모든 현상은 건전한 신앙에서 떠난 세상의 모습으로 절대로 교회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모습들입니다. 둘째 특성은 귀가 가려워서라는 겁니다. 결국 범죄한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꾸민 이야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는 부추김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것처럼 에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음담, 폐설 같은 귀를 간지럽게 하는 꾸며낸 이야기의 마음을 팔 것입니다. 이건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말씀 앞에서의 흥미보다는 꾸며낸 연속극을 보는 데 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당보다는 극장에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꼭 같은 원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사실된 진리, 구원의 말씀을 좋아하기보다는 꾸며낸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 사욕을 쫓는 그런 말씀하거든요. 사욕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디오스 에피디미아 그런 말인데 이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또는 사적인 그런 말이고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것, 정욕, 욕망, 갈망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욕망, 사적인 정욕, 자기 자신의 갈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는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른 가치가 이미 상실되면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얘기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허탄한 이 말은 미도스라는 말인데 우화 또는 신화, 허구, 거짓, 전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솝우화가 있죠. 여우가 말을 했다. 고라니가 말을 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교훈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쫓고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꾸며낸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꾸며낸 예화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지불하신 역사 속에 진실된 사랑의 이야기는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들에 더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는 흥미는 있어도 생명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진리를 듣는 데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만든 이야기에 기울이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생명과 영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듣기에 솔깃하고 즐겁게 하는 이야기에 생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입니다. 이 내용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읽은 말씀 말이죠. 먼저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하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랴. 반복이거든요. 교회나 교회의 구성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의 항목이 아니라 필수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와 저의 필수의 과제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경험과 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하는 데 있어서. 마치 연애하는 가운데 있는 두 남녀가 친구들에게 상대를 떠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체험해야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며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사라질 것들에 대한 약속보다는 영생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바른 구원의 가르침보다는 비록 허황되고 꾸며진 이야기일지라도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들어서 기분 좋은 것들을 더 좋아하는 때가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교훈을 전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매 대한 책임은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걸 알아야 됩니다. 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불편한 장소보다 더 나은 장소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거짓된 만들어진 교훈, 듣기 좋은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참으로 죄진 인간을 자유케 하는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더 확신 있고 또 열심히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명감을 다시 확신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